이 시간 함께 선고하실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가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4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이 실제로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1장부터 3장까지 지나간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배은망덕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전철을 다시 되밟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4장에서 공고한 공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공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무엇보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우상 숭배 죄를 가장 경계하면서 다른 형상으로서로 다른 어떤 형상으로서든지 하나님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했던 것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얼금에는 속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충분히 경험하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도 보시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원받은 신자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했던 단 한 가지로 요약하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요구했던 그 권면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주로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두 가지를 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시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임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본 지 수개월 지났는데요. 1장 6절에서 이미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자기 설교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 이하에서도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3절 오늘 본문 33절과 36절에서 또다시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 독특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 거리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당장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셨을 때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범죄한 인생의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죽음밖에 주어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도대체 어떤 국민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처럼 살아남은 너처럼 생존한 그런 민족이 있었는가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구원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자꾸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우상숭배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순간부터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사실은 신약 성경 자체가 증거하지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정의했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꼭 모양의 무슨 신상을 만들어야만 그것이 우상숭배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서의 우상숭배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가 우상숭배죄를 범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과는 달리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갖게 되는 것, 이것 역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만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좋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죠. 이것도 왜곡된 형태의 우상숭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은밀한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범한 그 은밀한 죄를 마치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역시도 다 우상숭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하여 실천론적인 우상숭배,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로서 다시 말해서 어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근거가 되어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 우상숭배의 죄를 실제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의식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의식한 삶을 전혀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을 제차, 3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계시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생각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무소부재하시면 여러분들이 홀로 어떤 공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앞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 때로는 기도와 말씀을 보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런 개념과 의식이 전혀 우리 안에 없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우상숭배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유일한 계시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신비적 체험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 그 역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계시록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죄로 우상숭배의 죄가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세 번째 이유는 36절에 나타놓은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교훈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훈계, 징계,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를 범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망했던 이유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그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이미 그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교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훈계와 교정과 징계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호렙산의 경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의미하신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다면 죽고 말았을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 자극받아서 오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호렙산의 경험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큰 내용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사역, 계시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사역으로 말씀드렸죠.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구원사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이 구원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구원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 더 구원해냈는가, 어떤 존재가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구원사역을 언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를 언급했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험은 광야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시험들, 각종 재앙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었다든지 개구로 올라오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이적들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앞서 말씀사역, 계시사역,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 사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구원사역,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 두 가지를 긴밀하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는 했지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고 말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신자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춘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사역과 구원사역 두 가지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애굽 사건을 잦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32절에서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요.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한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큰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버리지 같은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국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듣고 있는가라고 그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이지요. 바로 그 구원을 가리켜서 큰 일이라고 신약성경조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행하게 종노릇했던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큰 일로 별로 여기지 않죠. 병에서 고침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더 큰 일로 여기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도 사실은 이 구원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말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37절에 그 대답이 나타나지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보통 신명기 하면 율법을 다 모아놓은 무슨 율법 전서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논증하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신명기가 구약의 복음서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많은 분들이 신명기는 그저 율법 전서로 보통 이해하고, 그래서 신명기는 죄를 깨닫는 수단으로만 주신 것이지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책으로는 별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책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제시하는 신적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는 선택과 구원과 언약과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400년 이후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근거 원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은 성품이죠. 성품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궁휼히 여기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분에게 겸손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원인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성품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이번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해와 비가 고루 내리는 우로지택의 은혜는 그것은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는 안 되고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지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을 보고 내가 다음에 꼭 한번 연락할게. 그런 약속들 여러분들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있고 출애굽 2세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을 알았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펼쳐서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기 백성의 그 강과 부르짐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출애굽 1세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지요? 저희들은 어떻게 이 언약에 참여합니까?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에,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이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는가? 그 이유가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9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지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사역과 구원 사역을 언급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 첫째는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신이 실제로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신이라고 말했지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 오직 나만 참신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준수하는 율법 준수는 위선과 외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신이 어디 있느냐? 열조와 언약을 맺으시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39절 끝에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러죠? 이것은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우리말로는 명심하고 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는 슈브라는 말인데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본래 이 단어가 명심하고는, 명심하고라는 이 단어하고 사실은 거리가 먼 원어입니다. 본래는. 다시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에서 떨어졌다, 그런 삶에서 지금 느슨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적용하는 그런 뜻으로 슈브라는 단어, 다시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아마 우리 성경학자들이 명심하고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때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지만 성도들을 만나보면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나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는데. 그죠? 저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습니다. 젊을 때. 학교 조교로 근무하고 시향에 다니고 협동 간사하고 찬양단 만들고 대학생 집회 인도하고 그런 거로 이야기하면 한가다 했지요. 근데 문제는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지요.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회개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열심히 어떤 선교기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또 그런 걸로 따지자면 할 말이 많아요. 전도 폭발 훈련 아마 두 번째 받았을 것입니다. 88년인가 받았거든요. 훈련과 프로그램 안에 있을 때 열심히 훈련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지요? 열심히 프로그램을 돌리면 막 나가서 뭘 하는데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왜 삶이 느슨해질까요? 모든 신앙생활의 원인과 동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동기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생 동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막연한 생각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게으른 삶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삶에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중국의 가정교회 안에 있는 신학교 사역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당이 동대문 상가 같은 그 상가에 있는데 큰 교회예요. 성도들이 아침에도 와서 예배하고 10시에 와서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이 왔다가 들어가고 뭐합니까 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지 가지고 와서 또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요. 20리 30리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7개 8개씩 돌아보고 그게 평신도 집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열정, 헌신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신발 벗어놓은 곳에도 내가 못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온 선택과 구원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역사적 회고를 하고 난 다음 4장 1절 초반에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말씀 40절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순종을 많이 강조합니까? 근데 모세가 순종을 강조할 때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순종을 강조할 때는 항상 그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선행하는 은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의무사항을 항상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새새들을 어떻게 인도해 드리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산한 옥과 마무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셨는지 그래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그 사실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것을 실제화시키는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율법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편이라 그랬죠. 율법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등등의 각종 이야기를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약속하신 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 역시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율법 준수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을 불러드리는 수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은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현재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하시는 이유는 장황한 신학적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알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얼마나 수준높아야 되는지 아니? 만약에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원수의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보면 옳구나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의 소라도 그 소를 이끌어내라. 이런 정도가 구원받은 신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 그 말씀 참 좋지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살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제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실 하나님께 말하면 야, 네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목적을 오래 사는 데 두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오래 사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결과로 드러나는 게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장수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영생의 영역에서 오래 머무른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7장 28장으로 가면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우리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 하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동기 부여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에서 복을 더 받기 위한 동기로 순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불러오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드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무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고구로 돌아오는 그 일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2장을 읽어보시면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시온으로 돌아오잖아요. 시온으로 돌아와서 뭐하지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1차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2차 출애굽이나 그 진정한 출애굽을 확증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건, 그 구속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시는 방식이요 구속받은 신자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이지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40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은 이어지는 41절 이하에서 느닷없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한 언급은 이미 신명기 3장 18절 이하에서 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소유했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도피성 3개를 짓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적어놨으면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신명기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서 성경을 전체로 읽어나가다가 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첨가시켜놨는지 다소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를 여기다 언급했느냐. 첫째는 도피성 제도가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도피성 제도와 율법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땅이 없어요. 그러나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고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율법을 준수하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 너희가 이미 약속의 땅을 얻어놨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에는 누가 피신할 수 있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쳤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게 한 이 부지 중에 흔히 말하면 이제 과실치사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불필요하게 보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단 2편과 요단 동편 쪽에 각 각각 새 성읍을 두어서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여 율법을 지켜하는 그 삶을 살다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도 자비는 있다. 아마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취하는 사건을 나눠놓지 않고 이 사건을 하나로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호렙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광야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또 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얻을 구원, 이 구원에 끼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와 미래 사이 현재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오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오늘 현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습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비롯한 각종 죄들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 땅에 오래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뭡니까? 신앙 지식은 많아지고 순종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죠. 머리는 다 알아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순종이 많아져야 되는데 순종은 별로 많아지지 않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신앙생활은 없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도 불순종 때문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에서 뽑혀진 이유도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가 너희가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면 순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께서 엄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남아 있게 하신 그 의도를 헤아려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깊어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느낀다고 해도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매우 위태롭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교훈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획기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 안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과거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만 현재적 순종은 없는 그런 참으로 위험한 상태 가운데 처하지 않고 현재적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